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와 구약 역대 지하입니다.
6장.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내 말을 들어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이 되었을 때 너를 도와주었다. 보십시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때이고 오늘이 구원하시려는 날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그리낌이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헐뜯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온갖 역경과 재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또 우리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성난무리 앞에 서기도 하고 지쳐 쓰러질 정도로 일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님께 받은 능력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임을 증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른 삶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 우리 자신을 방어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귀히 여기거나 없인 여기거나 칭찬하거나 욕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하찮은 사람들로 대접받고 있습니다만 실은 유명합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가까이하고 삽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으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 많지만 늘 기쁨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여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나의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하니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메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을 지을 수 있으며 빛이 어둠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벨리알과 화합하며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무슨 같은 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에게서 빠져나와 그들과 갈라서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깨끗하지 못한 것은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반가이 맞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Now is the time. Now is the time to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Truth.
역대지하 제16장.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매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괴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군사령관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을 치게 하였다. 바하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을 불러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개바와 미스바를 보소하였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와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지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유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였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 무덤은 아사가 미리 파둔 곳이다. 사람들은 향 제조법대로 만든 온갖 향을 쌓은 침상에 그를 눕혀서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큰 불을 밝혔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주로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우리 옛날 말에 무엇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죠.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은 고물만 보이고 또 어떤 다른 것을 수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수집하는 그런 것들만 보이고 또 예술가는 자기 분야의 예술성이 있는 것들만 보인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목해서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망이며 바람이라는 데서 무엇을 눈여겨보느냐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인생을 말해준다고 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요즘들은 초등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거치장을 하고 꾸미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피어나는 꽃에다가 다른 것을 칠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시대가 그만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눈여겨보는 것은 사라져가는 이 지나가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너머에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의 눈은 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냇물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벚꽃에만 눈을 두고 산다면 꽃이 져버릴 때 얼마나 허무하고 서글프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나의 눈여겨보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는 14절, 15절 중심으로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바울을 봅니다. 바울의 삶과 기대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바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 있어서 인생을 뒤집어 놓은 그런 귀중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이때까지 있게 된 원인이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지금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 너머에 있게 될 주님의 영원한 약속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히 믿기만 하면 세워주신다는 놀라운 우리 인생의 변화를 복음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이 고백을 앞에서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끼칠 수 있다면 예수기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넘쳐서 순종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늘 감격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낡아짐을 감격하고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늙어짐을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이 먹는 것, 늙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왜냐하면 낡아가는 걸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나이 먹고 낡아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썩지 않고 낡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체가 쇠하여 가고 낡아진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 육체를 벗고 영원히 낡지 않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려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여금 이 낡아질 육체를 오히려 기쁨으로 거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늙어짐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두 가지로 비교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우리의 겉사람과 또 낡아지나 하는 육신에 속한 것들을 말한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가벼운 것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조차가 다 영혼을 비교한다면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란과 가벼운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될 때 영원한 영광의 아주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오히려 앞의 두 절에서 나타납니다. 거역하던 자신이 긍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표현이고요. 미래의 영광된 부활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리라는 소망을 1절 그리고 14절에서 봅니다. 고린도 교우들의 영혼을 굳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기 때문에 또한 기뻐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소망은 결국 기대하던 것들이 성취되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은 산 소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산 소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산 소망이라고 하는 거지요. 복음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거듭난 영혼이 말씀을 통해 지식이 새로워짐으로 가치가 새로워짐으로 마지막으로는 예수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고요.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런 약속에 확신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18절 말씀 중심으로 눈여겨보는 것이 영원함에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의 눈도 어떤 것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영혼을 주목하는 것은 흐려질 수 없는 밝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참으로 귀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라질 것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귀중한 것도 결국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낡아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마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한다면 더욱 밝게 볼 수 있음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요.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은 세상에 나면서 누구나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는데 거듭남의 판단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일체가 되고 부활의 하나가 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 예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 여기지 말라 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결국 육신의 눈에 귀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요즘 유행이라는 말을 여전히 씁니다. 트렌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계속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바뀔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볼 수 있는 귀중한 것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필요 없다거나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육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의 가치가 없다면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점점 육신의 삶에서 영원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래야만 합니다. 바울사도의 애쓰는 목표와 이유는 이 세상에 사라질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오늘의 삶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육신은 낡아지고 쇠해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확신이 되었고 사라질 세상의 영화보다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마음과 생각을 더욱 든든히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오늘의 환난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비만 지나면, 이 어려움만 지난다면 하는 그런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조차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삼천리반 녹음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 녹음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나라에 임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거둘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도덕적 교훈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특별한 기적들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는 기적이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하나는 권능의 행위라는 뜻을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표적 혹은 표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그의 특별한 권능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일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기적으로 잘못 적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적이란 우주의 자연법칙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저지되고 자연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고층 빌딩에서 야구공을 떨어뜨리는데 그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원래 아래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받은 환자가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초자연적 방법이 아니라 자연적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가 어떻게 병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자연 법칙을 역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회의론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그에 대한 반론을 충분히 전개하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인정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을 자연 출산 과정을 통해 태어나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출산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연 출산 후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출산의 현상은 익히 보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현상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곧 기적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이용해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는 단순한 자연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는 단순한 자연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적절한 때에 나타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기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근자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가르쳐 음식의 자연 증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기적을 말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은 만물의 창조를 비롯해 많은 기적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최초의 사람을 지으신 일도 기적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루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는 죽은 두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적은 대부분 신약에서 나옵니다. 신약시대의 기적은 주로 예수께서 행하셨지만 더러는 사도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께서 자연의 힘을 제어한 기적들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병자를 고친 기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는 몇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명성을 얻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나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0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둘째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모든 병을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보내실 때 그런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성경은 사도들이 병 고친 기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은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이 기질적인 병은 치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환자의 믿음을 병 고침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병 고치신 기적이 31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병자의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15번은 병 고침에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번은 믿음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으나 병 고침의 조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4번은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기 전 이미 죽었으므로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병의 일부만 고친 적이 없습니다. 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완전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병이 단순히 호전되거나 몇 주 후에 재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은 종종 완전하게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몇 주 후에는 원래 병든 상태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만져서 고치시거나 말씀 한마디로 즉시 낫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병자가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호전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호전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되려면 자연 법칙을 초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호전은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점진적 호전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병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기적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신 것이 그로하여금 단순히 다시 걷게 하려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트렌치는 그가 쓴 책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그가 행한 선한 일의 보증서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기적을 하나님의 권위의 표시로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할 권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해 줄 기적을 원했습니다. 모세도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기적을 행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와서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의 마술사들도 모세의 기적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지만 마술사들에게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훈이 잘못된 것이라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약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경시대에 일어난 기적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기적적인 능력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선물을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의 개종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8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어 그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직 사도들만 이와 같은 은사를 받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사도의 죽음을 끝으로 그와 같은 기적이 끝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홉 가지 성령 은사를 열거하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어떤 은사보다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홉 가지 은사를 열거한 후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기적적인 은사가 그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 온전한 것은 중성이므로 그리스도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스어로 온전한 것의 어원을 살펴보면 최종 단계로 인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애원과 방언이 있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않은 계시였습니다. 그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은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아도 제2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은사가 점차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